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정말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그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가 그런 사람이었어? 이런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야, 참 그가 만난 하나님이 참 귀하구나. 사도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구나. 다시 말해서 그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해서 한층 더 놀라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사도 바울만 우리가 기억이 나지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런 사울이었대라는 얘기는 그래? 그 사람이 옛날에 그랬었단 말이야? 야, 안 믿겨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은 다음에 그 사람이 예전에 안 믿었었단 말이야? 야, 안 믿겨지는데? 이렇게 돼야지. 그 사람이 예전에 그랬었단 말이야?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하나도 변한 게 없네. 이러면 믿고 난 다음에 하나도 변화된 게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그가 교회 다닌대. 그가 교회 다녔어?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이거는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가 교회 다닌데 그럴 줄 알았어. 그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주님 정말 믿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원래 바꾸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뭐에 속냐 하면은 통계에 속아요. 통계. 우리가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참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인구의 4분의 1이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사실 뭐 눈으로 보기에도 많잖아요. 예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주일에 성경책 들고 다니기도 창피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밖에 없었고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익숙합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익숙하고 그리고 주일 아침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피부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허수가 있어요. 허수가. 이 허수는 무슨 허수냐 하면 여기에는 내가 교회를 출석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녔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에는 이단도 다 들어가요. 뭐 안 믿는 사람에게 기독교 이단들 이건 뭐 똑같은 걸로 보거든요. 통일교도 여기 들어가고 신천지도 들어가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구원 안 받는 사람과 똑같을 뿐만 아니라 믿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도 여기에 다 이 숫자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자기가 올바로 믿는다고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베리칩이라는 걸 이렇게 찾아보다가 알게 되는데 참 이 베리칩을 이제 베리칩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 베리칩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몸에 이식하는 거예요. 이식해서 이제 생체 정보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뭐 건강보험도 하게 하고 뭐 신분증을 대신하게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준비들을 한다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과 연계해서 짐승의 표다. 그래서 그거 받으면 이제 지옥 간다라고 말해서 그걸 이제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단의 무리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주장하는 단체들과 그런 개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단은 그건 비성경적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받아서 지옥 가고 그거 안 받는다고 천국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구원의 문제는. 그래서 예전에도 교통카드 나올 때 그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짐승의 표다. 짐승의 표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찍고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있었는데 오늘날 뭐 신용카드도 짐승의 표가 됐죠. 신용카드부터 하여튼 찍고 가는 그런 모든 게 그냥 그거는 그건데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러한 원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이단들이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단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것에 이제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정말 잘 믿고 따라야만 하는 그런 어떤 이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이단과 그리고 또 아무것도 믿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신자들 사이에서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믿고 달라져야만 하는 그런 어떤 이 삶의 주의 부르심 앞에 놓여 있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잘 감당해야만 해. 사도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것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15절 말씀에 보면 나타난 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네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하면 그의 모든 핍박을 견디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무슨 짓을 했었냐면 사울이었을 때 그가 예수님을 핍박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핍박했었다. 그리고 그가 아 내가 주님을 핍박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천사나 사탄은 주님을 어떤 분인지를 알아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알고 있으니까. 천사는 예전부터 알고 있으니까 사단은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전부터 알고 있으니까 달라지지 않아요. 사단은 사단인 거예요. 또 천사는 천사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예전엔 사단의 어떤 졸개였고 사단의 무리였으나 그러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단 말이에요. 알게 됐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80도 달라지는 거지 변화된 삶을 사는 거지 우리가 늘 주님을 그냥 뭐 만났다고만 생각해서 혹은 안다고만 생각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주님, 올바른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났느냐라는 거예요. 온전한 주님을 만났느냐라는 거예요. 감정이 어떻든 경험이 어떻든 이해가 어떻든 올바른 주님을 만나야 그 삶이 달라지는 거지 올바르지 않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더 변화되지 않고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혹은 예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네 엄마가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단다. 네가 이해하렴. 네가 이해하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대요. 내가 네 안에 있다. 네 엄마 아빠를 용서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대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너의 그 짐은 내가 져야 할 짐이다. 내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근데 이 말 속에 어떤 말은 정말, 아, 맞다라고 생각되는 말도 있지만, 또 어떤 말은 또 좀 이상한데,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말일까? 이렇게 생각되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어떤 말이 진짜 말이고, 어떤 말이 사실은 진짜가 아닌 말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무슨 집회에 관한데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님이 거지와 같은 자의 옷을 벗기고 물로 씻어주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이 치유 사역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무슨 책에 나온 걸 이제 그대로 이렇게 이제 인용한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냐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높으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면은 그런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보다도 더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요. 내가 그건 다 내가 할 테니 너는 너 하는 일을 계속해라.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신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올바르게 아는 거냐 하면은 잘못되게 아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예, 그러니까 영광을 내려버린 거예요. 영광을 축소한 것이에요. 물론 이 근거는 다 태양으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에 큰 태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의 빛의 하나를 이렇게 따오면 그거는 정말 아주 얇은 빛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태양이죠. 태양빛이죠. 하지만 진짜 태양빛은 뭐냐면은 태양 전체에서 나오는 그 큰 빛입니다. 태양빛을 우리가 뭘로 막고 뭘로 막고 뭘로 막으면 그러면 이제 약하게 보이는 그 빛, 그리고 그것도 태양빛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많이 가려 있어서 진짜 태양빛을 보는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빛을 받고 그런 빛을 받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파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이 여기에 있어서 태양빛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여기 있는 이 나무들이 태양빛을 받을 수 있어요. 불 다 끄면 천장에서 저 빛이 내려오는 거예요. 저 빛이 여기 반사돼서 여기 비쳐요. 그러나 이 빛과 바깥에 내놓아서 직접 받는 빛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지하예요. 지하에서 반사돼서 오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은 너무너무 흐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이 누구시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아는 하나님과 그저 단지 여기서 한번 맞다고 보세요. 네 엄마가 널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단다. 네가 이해하렴구나. 이해하렴. 이거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 마치 예? 형 같은데? 예? 언니 같은데? 언니나 형의 모습으로. 영광의 하나님이 아닌 그냥 뭐 너무 익숙한 어떤 존재로. 여기 우리가 그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삭혀진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있다. 네 엄마 아빠를 용서해라. 그리고 엄마 아빠랑 사이좋게 지내렴. 엄마 아빠랑 사이좋게 지내게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원래 살고 있는 삶을 잘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이런 게 더 나아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죄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죄를 허락하셨어. 내 이 죄를. 예를 들어 내가 뭐 동성애를 하고 있다. 뭐 간음을 하고 있다. 내가 뭔가 어떤 도적질을 하고 있다. 뭐 직업이 뭐 건달이라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그냥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 내가 그냥 도둑질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 내가 그냥 동성애를 하면서 그래도 그게 얼마나 다행이야. 교회를 나오니 그런 거 하면서 교회를 그나마 나오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 변질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떨어뜨릴 때 그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죄 가운데 더 안주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가장된 복음, 변질된 복음, 그리고 또 정말 그 위상이 추락한 그런 복음을 들을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강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도 뜻도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다 그런 것들을 차단해 놔버렸으니까. 결국 뿌린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의미밖에 안 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세미나에 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뭐 어떤 세미나든 무슨 사역이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거지. 우리가 기분이 좋고 우리가 기쁨이 되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그런 어떤 모임의 어떤 이유를 갖지 않으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온전하게 들었던 온전한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들었던 복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본 겁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상황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환과 증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은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환으로,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되어진다라는 게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마치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사환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증인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바뀐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오해된 거예요. 그건 온전한 예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저에게서만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또 살다 보면 뭐 어떤 다른 데서 이런 얘기도 듣고 또 저런 얘기도 듣고 뭐 다 들을 거기 때문에 요즘은 또 많은 그런 신앙서적이나 혹은 뭐 매체들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라는 그런 분명한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17절. 예, 나와서 이어지는 부분은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모든 정통, 모든 올바른 복음에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예전에 어두움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계속 그 가운데서 그 거룩해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하단 말이죠. 그게 복음이니까. 그 복음을 다 정상적인 정통의 교회에서는 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르치지 않는 어떤 모임이나 가르침들은 이제 여기서 변질된 거죠. 그런 변질된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모임에 갔는데 죄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한다든지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 그러면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환자인데 환자가 아니라고 하니 우리가 다 사실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정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주님께로부터. 그런데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 혹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제 증거되지 않을 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그 가운데 죄사함이 있고 거룩해 됨이 있고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러한 원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보에도 나오지만 전도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말해줘야 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전도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리포터가 가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연극을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유럽의 어떤 환경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리포터가 나와서 하냐면 가슴에 칼을 꽂고 있어요. 다 장난인 걸 아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광장에서 가슴에 이렇게 칼을 꽂고 있으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딱 다가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웃으면서. 어떻게 돌아요? 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네. 아, 근데 병원에 가기 전에 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인들이, 아, 저기 교회 한번 가보세요. 아, 교회가 너무 먼데 지금 당장 저한테 무슨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전 할 말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뭐 그런 상황이 닥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보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누군가 지금 막 죽어가고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복음을 좀 들려달라고 한번 요청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뭐라고 복음을 좀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아, 그 복음은 목사님만 아는데, 그 복음은 교회에서만 하는데, 그건 전도자들만 하는데요. 전도하는 사람만 아는데요. 난 복음 모르는데요.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에게도 할 말이 없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 소개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져야 됩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가슴에 칼을 꽂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 줄 수 있을까요? 그가 정말 살아있을 때 유일한 기회, 죽으면 그런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탄이 있고 존재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봤을 땐 이미 늦은 거예요. 거기 가 있는 거니까. 보기 전에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보기 전에 해줄 수 있는 그 말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럼 내가 이제 죽어가면서, 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혹은 그를 내가 믿어야겠구나. 확신을 얻을 수 있는데, 그때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장로님은 뭐라고 말해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고 물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아니라 구원 얻는 길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예수님 믿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 거는 어떻게 네. 하는 거냐?
네.
예수님 믿는 거는 나를 위해서
그분이 지금 교회 나갈 시간이 없다니까요. 지금 교회 나갈 시간이 없어요. 지금 딱 지금 시간이 지금 1분 남았어요. 1분 죽기 전에 1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고 다음 주 뭐 이건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딱 1분 남아 있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해 주겠냐고요. 근데 지금 계속 그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데요?
믿는 거는 구원자십니다.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다치셔서 나를 불쌍히 도와줬으니까 네가 나와 오늘 낙원에 있으라. 0.5초 사이에 구원 받잖아요.
진정하세요. 막 너무 흥분하셨어요. 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게 필요하면 뭐 진짜 사형리라든지 전도 폭발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탁 나오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장황하게 어떻게 해주냐고요. 이게 딱 예, 정확하게 이 사람을 탁 건질 수 있는 그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 우리가 예, 그 순간에 예를 들어 인명구조법도 배우지 않습니까? 그저 사소하게 이렇게 예, 누르는 흉부 압박 예, 인명구조법이나 아니면 뭐 예, 사소한 일사병으로 쓰러진 사람은 뭐 그늘로 옮긴다든지 뭐 그런 어떤 단순한 옷깃을 좀 풀다든지 그런 어떤 단순한 응급처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도 어느 순간에 교회 뭐 그 다음 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잘 숙지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에게 계획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라는 거.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계획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계획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계획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능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계획과 능력이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획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라고 되지만 정확히는 예수님은이죠. 우리는 더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라고 붙여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희생과 용서를 베푸십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해서 네,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중요한 건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니,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어요. 그럼 구원 받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는 걸 믿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었어요. 그럼 구원을 받는 겁니까?
계시다는 걸 믿으면 구원 받죠.
사단도 그럼 구원 받겠네.
누구요?
사단.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예수님이 누구예요? 구원자다.
아니, 그러니까 사단은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죠.
왜 구원 받아요? 그것도 믿는데. 사단도 예수님 계신 걸 믿는데 왜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 사단님 있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듣지 자기가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사단은 아는 거죠, 아는 거.
그렇지 아는 거죠. 네. 사단이다 그분만.
네, 사단은 알기만 하는 걸로는 네.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아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아는 걸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사단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사단은 믿지는 않거든요. 알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믿는다는 건 뭔데? 믿는 게 뭔데? 사단이 믿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단이 믿는다라고 한다면?
거짓이요.
아니, 아니. 사단에게 있어서 믿는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겠어요?
안다.
아니, 그건 안다라는 거 지금 방금 했잖아. 아유, 답답해라. 사단이 아는 건데 사단이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게 된다 믿진 않겠지만 믿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따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알지만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사단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믿는다 하면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믿는다고 하면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걸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는 구원이 아니고 믿어야, 믿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럴 때 예 하면 그럼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아유 저는 그런 거 전 안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그분을 믿는다고 어떻게 죄를 사함 받아요? 저는 못 믿어요. 하면 그걸 안 믿는다는 거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고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다는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 우리들은 바로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희생과 용서를 베푸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급한 상황에 1분 남았다. 복음을 전할 시간이 1분 남았다. 그럼 이제 1분 동안 죽어가는 우리 친구를 위해 혹은 죽어가는 어떤 사람을 위해 이 사람을 위해 정말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또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당신의 죄를 믿으면 용서해 주시는데 그걸 믿으십니까? 할 때 그가 예 하면 되는 거예요. 세례 그런 건 다 그 다음 순서일 뿐이에요. 목사님 불러서 세례 받았어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네. 교회 한번 우리 들 것에 실어서 교회를 데리고 갑시다. 그럴 필요 교회 들어와도 그 별거 없어요. 예배 시간도 아닌데 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가 그리스도 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럼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 뭐 시간이 더 남는다면 성령님에 관한 얘기를 해주셔도 좋겠죠. 성령님은. 근데 뭐 성령님이 잘 모른다면 하나님은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시는 의미이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성령님은 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시작. 성령님은 당신에게 충만과 동행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당신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라고 더 끌 수도 있고, 이제 또 더 그 다음 네 번째 얘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네 번째 당신에게, 시작. 하나님은 당신에게 상급과 권세를 주십니다. 이 세상은 끝나면, 한번 끝나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으면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 제재 집사님도 얼마나 가서 만날 사람이 많겠어요. 할아버지 믿고 천국 가셨죠. 외할아버지도 믿고 천국 가셨죠. 그렇게 하면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겐 이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만나는 그런 소망은 없어요. 다 뿔뿔 흩어져요. 개념상. 그가 뭐 고양이로 태어나든 개로 태어나든 뭐 어딘가 좋은 곳에 살고 있겠지, 만나는 개념이 아니라 다 뭔가 어떤 막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냥 다 제각각. 그럼 이제 사실 지옥도 다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지옥이 어디 누군가에 모여서 이렇게 지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뿔뿔이 지옥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다 뿔뿔이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천국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모여 있는 거니까. 모여있게 되는 거예요.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그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지, 이 복음이 아닌, 예? 아까 우리 얘기한 거 뭐가 있어요? 예?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내 엄마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단다. 내가 이해하려. 그래서 이해시키는 분. 내가 네 안에 있다. 네 엄마 아빠를 용서시키는 분.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내 짐은 내게 맡겨라. 짐 져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 대해 계획과 소망을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거지 같은 제 옷에 벗겨 물로 씻어주시는 분, 치유해주시는 분, 이 하나님의 의미가 너무너무 초라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 그러니 이 능력의 주님, 권세를 주시는 분, 상급을 주시는 분, 그런 분을 만나야지. 그저 조그맣게 그렇게 하는 그런 분을 만나면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 참 어떻게 이런 꿈을 꾸게 됐는데, 제가 어떤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해요. 제가 면류관을 받았어요. 꿈에서 아주 신기한 곳에 갔는데 면류관을 받았어요. 이 면류관을 받은 왕관 같은, 무슨 백제 그거 있잖아요. 백제 왕릉에 나오는 그 금빛 면류관 같은 그런 면류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윤홍식 나와라 해가지고 면류관을 주시는데, 제가 이 면류관을 받자마자 이 주변이 다 어두워졌어요. 면류관이 너무 밝아서. 와, 그래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청년 때 꿨던 꿈인데. 근데 면류관을 딱 받아보니까 세상에 이 면류관이 조립이 안 돼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조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조립이 안 돼 있는데요. 밝고 분명하긴 한데 이게 조립이 안 되는데 그건 네가 앞으로 해야 될 거다. 네. 그런 뜻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야, 받긴 받는구나. 근데 이게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거구나. 내가 이걸 이제 만들어야지. 내가 쓸 면류관을 내가 만들어야지.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의 걸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갈 곳을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에요. 그게 권세예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가서 정말 개털모자, 흔히 얘기하는 개털모자가 있고 정말 면류관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개털모자가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거는 해야 되는데 뭐 그러기 싫으면 뭐 하지 말든지 개털모자라도 뭐 좋아하면 그걸 하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걸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이 고백 속에 다시 뒤로 넘어와서 19절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상급을 주신다는데 아, 저 됐습니다 하면 그거 다 안 하겠죠. 해야 될 사람인데 그거 안 하겠죠. 내가 너한테 면류관을 주겠느라 아, 저 면류관 괜찮습니다 하면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엉망으로 사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 기업을 얻게 하시는 거나 내가 받으려고 하면 그럼 내가 열심히 살겠죠. 열심히 사는 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아니, 난 욕심 안 부려. 욕심 안 부리니까 난 그냥 요것만 할래. 그렇게 사는 게 나쁜 삶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삶이에요. 보여주신 걸 따르는 삶이 감사한 삶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도 정말 그게 올바르다면 진실된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 진실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거스리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계속 순종하며 받아들이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만 그러나 이 엘리 제사장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악하게 행하는 일 또 불성실하게 행하는 일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해 주시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8절에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조금 더 숨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 것을 다 듣고 말한 게 뭐냐면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대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회개치 않으면 너와 너의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요. 엘리 제사장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경고로 보여주시는데도 어쩔 수 없구나.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자기도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자기 자녀들도 다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깨달아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일이 있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이다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이 모든 것을 선전하고 유대인의 반대에도 피해서 또 전하고 그러는 것뿐이지 자기가 막 무슨 뭐 끌어오르는 뭔가가 있어, 혹은 또 자기가 혹은 뭔가 어떤 특별한 나름의 어떤 능력이 있어, 계획이 있어 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것을 증거하는 것 뿐입니다. 선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고백이 바로 오늘날의 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이 말,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었다가 바울 되는 것처럼 놀라운 변화를 우리 자신이 경험할 것이고, 다른 사람도 당신을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으세요 라고 그에게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어리석게 예,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이 그렇게 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라고 또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우리도 잘 받들어서, 그래서 놀라운 삶, 주님이 뜻하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이 보이신 이것을 우리가 거스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아닐 거야 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나랑은 또 아무 상관이 없을 거야, 또 내가 하기엔 너무 벅차, 나는 아무 부르심이 없어, 그렇게 거스리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잘 받아서 내가 그 상급을 받는 자로, 내가 그 기업을 얻는 자로, 내가 그 면류관을 얻는 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우리에게 또 주셨사오니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며 그 속에서 날마다 발전되며 성장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70장, 270장 같이 부릅니다. 270장.